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받을 때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세 가지를 어떤 분이 일부에 비해서 다 맞추셨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도 믿음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도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내 일을 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라 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때 세상은 악한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믿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귀해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일을 다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은 계시에 있고 아들의 영광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살리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요셉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집이나 건물을 세워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라고 묻습니까? 뭐하는 사람이래? 그걸 물어요. 이 질문의 답에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썼고 무엇을 공부했으며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속해 있고 어디에 열심을 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일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죠.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또 찔리는 말씀도 주십니다. 왜 그런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상할 때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복장 터져 죽겠다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을 책망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랬어요. 그 창자가 터지고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걷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길을 좋게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아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 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때 한강에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어제까지 멀쩡했던 그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죽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한 길, 생명길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다니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위 그런 나이스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복장 터진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들끓는다, 그렇게 하실 때, 그 슬퍼하실 때는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위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들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가벼운 종교 생활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는 거지. 하나님은 심각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간신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건하고 능력 있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게 살리십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을 걸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그의 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이런 얘기 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힘 빠지잖아요. 자칫 또 믿음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심지어 그는 내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예수님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를 영광 중에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길이라, 마치 사형수가 죽을 날짜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인생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것인지 죽이시려고 부르신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신 것인지 죽이려고 부르신 것인지.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절망과 낙심 섞인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가면 욕을 먹고 또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받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또 일이 잘 풀리고 세워진 교회마다 잘 되고 그가 꽃길만 걷게 된다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자신 의지할까 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각자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형편 주시기를 기도하고 좋은 직장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에게 지우신 그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을 그가 보았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가장 선한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을 박해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그 길을 걸으면 상급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눈이 열리니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예수님을 비방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그는 생명길 걷는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살려내셨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명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 예수님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길 원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베데스다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을 원하고 그가 엎드려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상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원하셔서 고쳐주신 것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날 그 아침,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전혀 예수님을 바랬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울의 모습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굳어진 얼굴, 무서운 표정, 매서운 눈으로 예수 믿는 자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것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돌같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 얼굴이 풀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돼요?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여겨집니까? 아주 부정한 것이죠. 저주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자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그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요한복음 5장에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향유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유독 심판의 권세만은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는 그것으로 책을 잡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기 시작한,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심판의 권세가 다 아들에게 있다, 그것을 다 아들에게 맡겼느니라, 이 말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가 바로 심판의 주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한 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분노를 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심판의 권세까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는 것이. 그러니 그렇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질수록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특별히 심판의 권세만큼은 하나님이 향유하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심판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만 주신다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고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그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못 본 채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이기게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 선포했을 때 한 사람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에벤에셀에서 심판하시고 먼저 4천 명을 죽이시고 3만 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내내 주님이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서워해요.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만 보더라도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왜 이 말씀 하십니까?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믿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살리시는 일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진노하시고 또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두려워하고 끝까지 가증한 일에 들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 영혼의 옷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3절에 모든 사람,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니고데모도 처음에 예수님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그렇게 눈 어둡고 연약하고 더디 깨닫고 부족하고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 수 있도록 이사야 11장 10절 보니까 내가 만민의 기치를 세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민의 기치. 기치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높이 이 깃발을 들어서 만민이 하나님을 보게 하리라.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멀리 있는 자들도 무지한 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자들도 실족했던 자들도 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주님 그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거짓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실하게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